뉴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막바지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승리한 경합주들을 집중 방문해 이번에도 막판 역전극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붐과 바이든 제재 중 선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1992년 이후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설에서 미국의 마음이 돌로 변했나라고 반문한 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미국민을 잘 알고 있고 단결과 치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유권자 6,7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4년 전 대선 전체 투표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전 세계 독재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면 이는 4년간 이들이 원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홍콩 민주활동가의 망명 신청을 거절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오후 민주화 운동 활동가 4명이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 7월 홍콩의 독립을 요구한 단체 구성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7세에서 21세 사이로 소셜미디어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시위를 벌이도록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석방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무기를 운송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란 기업 소유 항공기가 베네수엘라에 착륙했다고 베네수엘라 야권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의원인 호세 마누엘 올라바레스는 트위터 열린 글에서 문제의 항공기가 어제 오후 마이케이타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항공기의 베네수엘라 착륙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문제의 이란 항공기가 베네수엘라에 무엇을 싣고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도 이 항공기가 전날 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륙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지역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올해 초 12편 이상의 항공기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운송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분구가 빠진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오늘 오전 미 헤리티지 재단과 한국해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주한미군 유지 관련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군 전력에 대한 미 국방부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윤주 한국외교부 북미국장도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유지문구 삭제는 미국 정부의 세계정책 수행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퍼 부차관부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코드와 관련해 정례화나 다른 회원국의 참여 문제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약탈자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스리랑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스리랑카에 나쁜 거래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거래들에서 주권 침해와 국토에 대한 무법행위 등을 일삼는 중국 공산당은 약탈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친구나 파트너 등 다른 방식으로 다가간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4,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1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교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네퍼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북 정책에 큰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미북 핵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 등 유관국이 참여하는 다층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7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had three leader level meetings between President and Chairman Kim. We've also emphasized constantly, virtually every d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and that we are ready to sit down with the North, any place and any time.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애틀란틱 카운슬과 한국의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세 차례의 정상급 만남이 있었다며 우리는 또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교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나라가 계속 보조를 맞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while the centrality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in addressing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issues is critically important that our two countries stay in lockstep and that we are fully lashed up.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테드 유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 간 만남은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포함된다면서도 주후 실무 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do that is for Kim Jong-un and Donald Trump to sit across the table, learn each other, work from that, and then bring your diplomatic corps in there. But we have to get an agreement of what denuclearization is.
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에 불필요한 도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자금과 지원 출처를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호 의원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갈등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As long as our negotiation teams remai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ur military readiness and capabilities.
유호 의원은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양측 협상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군사 준비태세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협 억제와 대응 역량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역내 공조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 모두가 역사적 문제를 초월한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원은 그러면서 한일 갈등 해소 과정에서 미국도 역내 파트너들 간 유대 관계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특보는 또 미중 간 갈등 고조에 따른 한국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군사동맹을 만들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존재론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United States forces to form a some kind to join some kinds of you know military alliance against China, then I think that will pose a very existential dilemma to us.
그러면서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혹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특보는 이어 이 경우 중국은 한국을 향해 둥펑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적지 않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북 정책에 확연한 온도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두 후보의 대북 관련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2일 밤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북한 문제를 넘겨받았다며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겠지만 자신과 김 위원장 간 좋은 관계 덕분에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나치 독일의 지도자인 히틀러를 빗대며 우리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그가 유럽을 침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 자신은 동맹국들과 친구들과 함께 서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의 적들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친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폭력배로 지칭한 가운데 두 후보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차 TV 토론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만 정상회담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상황에 따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 만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더 강력한 제재로 압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이기면 이란, 북한과 매우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의 언급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과 같은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아스펜연구소 화상대담에서 미국을 방문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며 미국은 북한과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 정상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시작한 대북 외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북한 해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시작한 대북 외교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데 성공적이었고 만일 북한 문제에 관해 전임 행정부의 길을 갔다면 미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위협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2017년 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일하는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과거 이란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진정한 경제 제재를 부과해 북한을 협상의장으로 나오게 하도록 압박하겠다며 북한이 당장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없지만 단계를 밟아 집중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막판까지 북한 등 대외 현안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유세에서 북한을 거듭 언급하며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현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첫 주제로 등장한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무려 20여 분 동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Anyone i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s a worldwide pandemic. It's all over the world. You see the spikes in Europe and many other places right now.
이날 토론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도 거론됐지만 주로 상대방 측의 이권 개입 의혹을 추궁하는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별도의 질문으로 나온 북한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번 미 대선에서 대외 현안은 전방위적인 미중 갈등을 제외하면 선거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와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 등으로 국내 사안이 선거 쟁점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미북 회담 재개와 종전 선언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세에서 단골 소재 중 하나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12일 이후부터 26일까지 경합주 등지에서 약 20차례 대중 유세를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최소 16번의 유세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1시간 이상의 연설에서 한두 차례 언급하는 수준으로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도 미북 협상 등 핵심 대북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세 가지 내용을 각 유세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Remember? You would have been in a war without me because North Korea, we were going to have a nice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하지만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덕분에 전쟁을 막았다는 주장으로 북한과 정상 외교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성과를 거론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미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Tanks and rockets and missiles. But we are the envy of the world. We are the envy of the world. Russia, China, North Korea, no matter where you go.
최강의 탱크와 로켓, 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을 보유한 미국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상대하기엔 나약하다는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have a president in this world where you have President Xi, President Putin, Kim Jong-un, and lots of people. You cannot have a low-energy president.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상대해야 하는데 바이든 후보처럼 나약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생기 없는 사람으로 빗대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 등은 압정처럼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지도자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He embraces every dictator in sight and he pokes his finger in the eye of all of our friends.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모든 독재자를 포용하면서 다른 모든 친구들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역량 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핵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 등 유관국이 참여하는 다층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비핵화가 경제, 외교 사안과 연계돼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분야 전문 램디 연구소가 최신 보고서에서 미북 핵 협상의 실패 요인을 해결하고 협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새로운 다층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소의 라피크 도산이 아태 정책국장은 27일 VOA에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지금까지 진행된 미북 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산이 국장은 또 대북 관여 포트폴리오 기반 접근법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실패 경험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관련 상황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핵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the report was to explain why previous efforts.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북 협상은 목표에 관한 의견 불일치, 국내외 국가, 비국가 행위자로부터의 불충분한 지지, 신뢰 구축 체제 사용 실패 등 세 가지 주요 실패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미북 간 정상회교 외에 6개 요인이 다층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포트폴리오 접근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핵협상에서 국내외의 불충분한 지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양국과 국익을 공유하는 유관국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의 국내 이해 관계자의 선호도 역시 포함될 요소라면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등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는 실패였다며 의회의 자금 거부로 양국이 합의한 대북 중유 지원이 종종 지연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이행 기반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견뎌낼 수 있는 국내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핵 협상에서는 유관국들에 의해 과거에 합의된 사안 중 의회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북 양국과 유관국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백한 약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산이 국장은 지난 2년간 미북 협상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국내외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핵 협상에 필요한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Can see that it's becoming more and more obvious why the last two years of discussion didn't really lead to anything.
보고서는 또 협상 당사자들의 협상 목표에 대한 사전 합의를 성공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것이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상자들이 상대방의 이익과 목표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과 목표만 강요하게 되며 결국 이것이 과거처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핵협상에서 인도주의 경제지원, 민간교류 등 경제 외교 사안을 안보 문제와 연계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이 국장은 특히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사안에 관한 논의가 핵협상의 일부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given its dir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achieving some
보고서는 향후 핵협상에 포함될 마지막 요소로 신뢰 구축 체계를 들면서 이런 측면에서 행동 대 행동의 단기적 접근법과 행동계획의 검증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6명의 전문가 패널이 국내적 지지 등 핵협상에 포함돼야 할 6가지 요소를 적용해 유관국들이 향후 제안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처럼 외교 경제 안보 분야의 행동 계획을 조합한 3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는데 유관국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영변핵시설 부품 폐기에 상응해 유관국들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과 섬유 수출을 허용하는 부분적 해제로 대응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과 중국 등 유관국들이 향후 합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 경제지원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켬입니다.
미국 대선 후 한반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가부의 북한 핵이 모스크바 센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그 갈등의 무대가 한반도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부예프 선임연구원은 2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의 전장 중 하나가 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의 접근법에 힘을 보태야 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가부예프 연구원은 또 러시아 당국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중국만큼의 영향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게 모스크바 내의 일반적인 시각이란 겁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도 작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만큼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영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orries that US and its regional allies will use North.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핵 역량 증대를 이유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이 중국 가까이에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 연구원은 또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 두 나라 모두 바라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고 자신이 핵무기 프로그램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세를 완화하도록 강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수석보좌관을 역임했던 폴 헤일리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소장은 북한의 핵 위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소장은 김정은의 환심을 사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를 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제재 협력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무부 관리는 오늘 28일 열린 미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 선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평화선언 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 end of war declaration should be the product of a process that removes the base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미한 동맹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대남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며 종전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제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도 종전선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종전보다는 북한에 맞선 미한 동맹의 전쟁 능력을 소멸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배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에 대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관련국들이 협상 플랫폼에 참여해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국장은 일각에서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is was not a message directly sort of aimed at Korea, but rather was meant to reflect a
네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대해 필요 이상의 관심이 표출됐고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다만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ever discussed that issue and then United States secretaries repeatedly
고윤주 국장도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네퍼 부차관보는 연합 방위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미한 양측이 방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 조건 충족이 돼야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윤주 국장도 전작권 환수 조건엔 이미 동의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훈련이나 일정 등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전작권에 대해 양국의 입장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역내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 공조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윌즈바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27일 역내 도전국으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교외 위협으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윌즈바어 공군대장은 지난 5월 태평양 공군사령관으로 지명되기 전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제7공군사령관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윌즈바어 사령관은 북한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계속 그와 같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세 개 나라 중에 중국의 위협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공군력의 경우 북한이나 이란은 물론 러시아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현대화에 뒤처진 미군의 공군력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수년간 최신식 전력을 실전 배치하고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내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 특히 이들 나라 전력과의 상호 응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윌즈바흐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과 우방들과의 구체적 공조 방안으로 들어가면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많다며 특히 미국 동맹국들 간의 정보 공유 문제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Those systems don't cross streams and you need multiple systems to be able to have classified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partners.
특히 비밀 정보의 경우 현재 미군은 일본 자위대 또는 한국군과의 양자적 연결망을 통해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체계는 서로 상호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우방들과의 민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상황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데이비드 데툴라 전 미 공군본부 초대 정보, 감시, 정찰 참모본부장은 전략폭격기 운용의 경우 영내 다른 동맹들이나 우방들에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are the only ones who have bombers, but not the case with fighters, particularly F-35.
그러나 데툴라 전 참모본부장은 전투기의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라며 특히 호주, 한국, 일본 등의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실질적인 연합 전력으로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킬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재직 시절 한국 공군 조종사들에게 당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 운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 공군이 숙달해온 F-15 전투기 등의 운용 교류에서 완전히 탈피해 새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ou know, it took us about 5 years to quit flying the F-22 like an F-15. But don't follow us in that same example as you start to fly the F-35.
가령 미군의 경우 F-22 전투기를 F-15 전투기처럼 비행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데 5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미군과의 합동 운용은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주에 시작된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와 같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킬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협회 소속 공군 잡지가 지난 6월 미 공군 본부와 협조 아래 발표한 전력 통계에 따르면 태평양 공군은 직속 편제로 F-15 계열 전투기 53대와 F-16 계열 130세대, F-22 전투기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1B 등의 전략폭격기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예하지만 최근 미 공군이 발표한 역동적 병력 전개에 따라 수시로 인도태평양 영내 공군기지에 전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윌즈바흐 사령관은 역동적 병력 전개는 동맹의 억지력을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적성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술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ybe more importantly to our adversaries, we want to be strategically predictable, but operationally we want to be unpredictable.
윌즈바흐 사령관은 특히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완전히 반대 위치에 놓여 있는 대륙 간 이동을 공중 기비를 통해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사이버 안보 담당 기관들이 북한 사이버 공격 단체 김숙희 조직의 국제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합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숙희 조직이 2012년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북한 정권에 이익을 주는 외교 안보 관련 정보들을 탈취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 DHS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지사,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사령부 산하 사이버국가임무군 CNMF가 27일 북한 해커단체 김숙희 조직의 사이버활동에 대한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합동경보를 발령한 3개 부처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숙희 조직은 2012년부터 한국, 일본, 미국의 개인, 단체로부터 북한 정권의 이익이 되는 한반도, 핵, 제재 등과 관련한 외교정책과 안보 관련 정보를 탈취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같은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는 김숙희 조직 특유의 지능형 지속위협 APT 공격이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체적 APT 공격 방법으로는 표적을 현혹하는데 사회공학기법 소셜 엔지니어링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공학기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보안 절차를 깨뜨리는 사이버 침입기법입니다. 보고서는 사회공학 기법의 예로 한국 기자를 사칭해 한반도 전문가에게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김숙희 조직이 보낸 악성 파일을 마치 인터뷰 참조용 자료인 것처럼 보내 표적이 된 한반도 전문가가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 북핵 프로그램 등의 주제도 표적을 현혹하는 미끼로 쓰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표적 전산망침투에는 주로 스피어피싱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작살 낚시를 뜻하는 스피어피싱은 악성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해 멀웨어, 즉 악성 프로그램을 표적 전산망에 심는 사이버 공격 방법입니다. 표적이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해당 전산망에 악의 상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사이버 공격이 설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김숙희 조직이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카트리나 치즈먼 대변인은 이번 합동경보의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피싱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행위를 정보 수집 수단으로 사용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leverage cyberspace as a means to collect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and other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hare information it believes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mproving global security and seeks to deter bad actors like this from harming allies and partners.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제안보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쁜 사이버 행위자들이 동맹국과 동반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 사이버 안보 담당 연구원은 27일 VOA에 FBI 등이 참여한 이번 경보는 김숙희 조직이 노린 한국 내 싱크탱크 등 전략적 표적들에 큰 비중을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While it's been the FBI, Kim Suki has been known primarily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espionage. While it's been the FBI alert has focused heavily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또한 김숙희 조직은 주로 국제 간첩 활동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표적으로 노리고 있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 조직이 한국 내 코로나 백신 연구 제약회사들을 사이버 공격했다는 최근 한국 보안업체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김숙희 조직은 지난 6월 한국 청와대 보안 메일을 사칭한 APT 공격을 한국 내 미상의 표적들을 상대로 감행했고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해 일부 기밀 자료를 유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합동경보 보고서에는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김숙희 조직이 그동안 사용한 해킹 수법과 사용된 파일명, 주요 도메인 등 7장 분량의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개인 혹은 단체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보호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종교 자유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 자유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27일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들 세계 나라들이 자국 주민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억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모든 형태의 신앙과 믿음을 근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27일을 국제 종교 자유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1998년 국제 종교 자유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 제정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종교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촉진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재하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자들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개인이 종교나 신앙에 상관없이 양심에 따라 삶을 꾸려갈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종교자유와 인간 존엄의 다른 주제들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핵심적인 미국 외교정책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종교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이제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음을 바꾸고 믿음에 대해 말하고 집회를 하거나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북한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시대의 남성들이 북한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미국인들이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여론조사기관 유가브는 26일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700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설문 대상자들에게 세계 195개 나라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195개 나라의 부정적 견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고 중립은 17%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호감도가 낮은 나라는 이란으로 부정적 견해가 56%를 차지하며 북한과 약 10%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라크와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각각 52%, 49%,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성별과 세대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세대별로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북 호감도는 19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195위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이보다는 조금 높은 187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이와 비슷한 18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성인 남성과 여성의 대북 호감도는 세대별 비교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 성인 남성의 조사 결과에서는 195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195위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48%를 기록하며 호감도 순위에서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서구 나라들이 차지했습니다. 호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이어 캐나다와 아일랜드, 영국 등의 순으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미국인들이 각국에 대해 호감을 갖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가부의 매튜 스미스 수석 데이터 저널리스트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이 각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설문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이나 TV쇼, 연예인 등 다양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 긍정, 부정 혹은 중립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말 그대로 미국인들이 해당 국가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편 유가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현실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국인들의 65%만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결과는 아마도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한국전쟁을 미제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승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으로 북한 정권이 일으킨 것으로 입증됐고 미군 참전도 유엔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중국 지도부의 한국전쟁 왜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전쟁이 단순히 발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에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했다는 겁니다. 이어 자유국가들이 이에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수십만 명의 병력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한국전쟁을 미국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돕고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며 중국인들에게 애국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23일 항미 원조 출국작전 70주년 행사에서 미국에 맞서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회망 70년 전 위대한 抗美援朝 전쟁.
중국 지도부는 각종 뉴스는 물론 거금을 투입한 영화와 장편 다큐 영화 등을 통해 항미원조의 정당성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병력을 바로 파견해 북한을 침공했고 파병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 안보리를 선동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이런 중국 지도부의 주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역사적 평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소련과 중국 지도자의 지원 속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건 이미 유엔과 기밀 해제된 수많은 옛 소련 정부 자료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옛 소련과 중국의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대거 수집해 증거 자료집을 냈던 캐슬린 웨더스비 아메리칸대 교수는 과거 서울에서 연 강연에서 마오쩌 등이 북한의 남침을 지지한 건 옛 공식 자료들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iddle of May, Kim Il-sung went to Beijing as required by Stalin, met with Mao. Mao agreed to the plan.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50년 5월 15일에 스탈린의 요구로 베이징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나 남침 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마오쩌둥은 추후 병력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보리스 열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과거 김영삼 한국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에 달하는 옛 문서에도 마오쩌둥이 스탈린과 함께 남침을 지지한 사실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미국 국가기록원은 미국이 앞서 방어 경계선 밖에 설정했던 한국을 지원해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소련과 중국이 공산주의 영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전쟁 직후 채택한 파병안 등 3개 결의안 역시 미국의 조작이 아닌 적법한 표결 과정을 거쳐 승인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전쟁 전문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허남성 석좌연구위원입니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기습 남침을 하자 그 직후부터 유엔 안보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결의안을 잇따라서 채택합니다. 제일 먼저 채택된 결의안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하라는 요구를 한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틀 후인 6월 27일에 S-1511호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입니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라는 권고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가서는 S-1588호 채택됐는데 그 결의안은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김계동 한국건국대 초빙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서방 국가들의 한국전쟁 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참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런 국제법적 절차 없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 참전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입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도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건 역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걸로.
그러면 시진핑이 한 얘기는 19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 전 항미원조 승리는 정의의 승리고 평화의 승리며 인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에이브라햄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2017년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을 계속 전략적 승리로 보고 있다며 이는 중공군이 서방국의 대응에 처음으로 버티면서 어떤 전투에서는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전쟁, 즉 항미원조전쟁을 공산당 지도하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재등장, 서방세계의 패권과 지배시도에 항거하는 의지와 능력의 과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공산군 전사자가 40만 명, 부상자가 48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상적 규모까지 많이 축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 항미원조 70주년 연설에서 중국군 19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비오이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6년 10월 28일 자유의 여신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증정됐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습니다. 1875년 당시 제작 책임을 맡은 조각가 바르톨디는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애를 상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동상을 제작하고 미국에서는 동상을 올려놓을 받침대와 동상 조립을 맡는 공동작업의 형태로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업기간 중 자금난에 봉착해 연극, 전시회, 경매, 복권 판매 등을 통해서 제작자금을 마련했고 1885년에서야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받침대를 세우기 위해 벌인 모금운동이 성과를 보지 못해 받침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886년 10월 28일 1년간의 조립 끝에 받침대를 포함한 전체 높이 92m, 여신상의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 리버티 섬에 제막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엔 횃불을, 왼손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의 날짜가 적힌 독립선언서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납니다.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윈도우라는 운용체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컴퓨터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고교 재학 중 대도시 시애틀의 교통 신호체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시절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1975년 친구인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1986년 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한 빌 게이츠는 31살의 나이에 역사상 가장 어린 억만장자가 되었으며 2000년엔 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기금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 구호와 질병 퇴치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